이스라엘의 차기 리더가 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 것 때문에 자신이 보호해야 할 동족에게 칼을 드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였고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일시적인 유익을 위하여 불의한 자와 멍에를 함께하였고 그 결과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과 행동,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죄와 불순종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왕과 장관들의 결정에 따라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다윗의 위기 상황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사흘 만에 자신의 공동체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 다윗의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바로 아말렉 군대가 다윗 진영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간 후였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이 공격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공동체가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스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아기스 왕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물론 아기스의 군대, 아기스의 그 동조하는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유익되게 했지만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존재인 다윗의 불순종과 그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쉽게 넘어가고 계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다 허용이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하여도 어린아이가 아기 시절에 밤에 시를 하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작년이 되어서 20살이 넘는 나이에 밤에 실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었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중심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드왕 아기스의 수족이 된 결정과 선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방식으로 다윗을 다루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신뢰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다윗아,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결정과 하나님을 배제한 악한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말렉 침공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심으로 왕이 될 자인 다윗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요. 철인치자라고 해서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수십 년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지혜로운 치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혼의 지성을 일깨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나라의 탑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체력 단련을 시키고 시가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 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언어 교육을 시키고 산술과 천문학과 화성학과 기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되면 전쟁을 또 보게 하죠.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완벽한 통치자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리더를 교육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상황들을 교보제로 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과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너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과 모든 관심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쏟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길긴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 아말렉의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과 모든 재화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가 마치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 곡식을 약탈해 가듯이 이 시글락에 있던 모든 다윗의 공동체의 물품과 사람들을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다윗 내가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 사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울기력이 없도록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울음에는 회개와 자책의 감정이 동시에 수반되어 있는 울음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울었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비통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고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서 하나님 역시 이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는 별개로 다윗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역시 사로잡혀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쟁의 참전을 수락했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시글락의 공동체 리더였던 다윗에게 이 모든 잘못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시지만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힌 상태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되찾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 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되지만 포로로 끌려갔기에 목숨이 살아있는 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면서 그 인생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습관을 고쳐서 그 인격과 그 성품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죄인은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도 이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윗의 무리들은 자신의 악한 성향을 드러내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 3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허탈감에 사로잡힌 다윗의 무리들은 분노를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절망과 불신이 다윗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로 가장 힘든 때에 내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절망과 배신감이 다윗의 심정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 때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점에서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난 다음에 잘못된 거짓 영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 여인과의 만남 뒤에 기력을 빼앗기고 소망을 잃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다윗 역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궁급하였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다시 위기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돌을 들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용기와 힘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 마음이 새롭게 먹어야지 용기가 어떻게 합니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오셔서 그의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다 완전히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철저하게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잠깐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다윗의 첫 번째 자신의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도를 대하시며 위기의 순간 성도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성도의 믿음만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힘은 자신만이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완전히 낙담하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만 이제는 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문제를 대한 해결 방법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선택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이제는 이 시점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하나님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 다윗은 뭘 물어봤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아멘이죠. 그렇죠? 추격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추격뿐만 아니라 빼앗긴 가축과 빼앗긴 너희의 처자식까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개, 세 가지 완벽한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낙담을 주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열리고 답이 열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시글락에서 약 24km 떨어져 있는 먼저 부솔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부솔 시는 유다의 그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가사 남서부로 하여서 지중해로 흐르는 시내입니다. 여기서 힘이 떨어진 200명은 이곳에 남게 되고 400명만이 계속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행군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아말렉 족속을 추적한 한계로 몹시 피곤했던 200명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낙오되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원래는 안 나야지 일반적인 정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200명? 괜찮아, 너희들 쉬어. 그리고 또 400명만을 데리고 거느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은 추격의 시급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친 자들에게 무리하게 강행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대의 규모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 군대 숫자는 아말렉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한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다윗의 추격대는 들에서 아말렉 군대에게 버려진 병들어 있던 애굽 소년을 너무나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도 인품과 성품이 한 인격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년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원문에 의하면 애굽 소년은 아말렉 군대를 그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이 그 군대라는 뜻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도적대, 마적대를 가리킵니다. 내가 당신을 그 도적대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애굽의 소년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추격해서 도착한 곳에 아말렉 군대는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자신들의 전승을 기념하며 흥건히 먹고 마시며 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말렉 군대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게으르며 무너져 있는 심판당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새벽에 침략을 해서 그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동안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됩니다. 새벽부터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철저하게 이들을 전멸시킵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다윗의 무리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이 크게 패하여 도망간 숫자가 겨우 낙타를 타고 400명가량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윗은 그의 아내 둘을 도로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위급한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찾다라는 동사 밑에 또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도 히브리어 나찰입니다. 보통 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면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한 회복과 더욱 풍성한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9절의 마지막 표현에 의하면 도로 찾아왔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회개하다, 돌아오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의 거짓된 공격과 저항으로부터 서울교회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빼앗겼던 것을, 빼앗겼던 명예와 빼앗겼던 모든 가치들을 나찰, 건지고 구원하는, 도로 찾는 슈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말렉과의 있었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울의 정권에서 다윗의 정권은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아말렉 군대에게 약탈을 당하여 수치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완전히 무찌르고 약탈당한 모든 사람들과 물품들을 찾아오고 있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인들과의 발생한 사건들이 이렇게 사울왕과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시험의 수준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그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유기된 인생은 죄를 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죄를 막기 위해 죄를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더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실력과 선택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행하였으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유기된 존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더 큰 악을 행하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유기된 사람의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사울왕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현실 앞에서 우리 앞에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발생한 큰 사건이 이미 벌어져 버렸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기된 존재라면 우리 역시 악을 행하며 악으로 악을 갚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반응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유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됨과 그 생각으로 현재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이 빼앗긴 영광과 모든 가치들이 다시 찾고 구원받는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유기된 존재로서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